제2편 포로들의 승리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를 펴시면 지난번에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에 대하여 좀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자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니엘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좀 공부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서에는 이 마지막 혹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그 한글판 번역 성경에는 다니엘서 안에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오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마지막 혹은 끝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명사 캐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67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혹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드 캐치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 5번 나오는데 그 5번이 모두 다니엘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다니엘서는 이 지구 인류의 역사 마지막 끝에 관련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에 끝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살면 어차피 끝을 만납니다. 그동안의 인간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세우는 모든 나라에 흥망이 있었습니다. 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끝 있는 인간 나라 역사,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간 나라 역사에, 끝 있는 인간 나라 역사의 끝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끝 있는 인간 나라 역사 끝에, 끝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끝나기 직전에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나라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혹은 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옴과 동시에 이 끝 직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언급이 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9장 27절 28절 여러분 교재 아랫부분에 가는 고딕으로 된 글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인간 나라의 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이 있겠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심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인간 나라 역사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될 이 심판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끝 직전에 있게 될 심판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적합성을 판별해서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 전에 있기 때문에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하고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책들을 펴놓고 진행되는 심판으로 나옵니다. 이건 살핀다, 책을 살핀다, 조사한다, 이제 그 말과 서로 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심판 개념과 함께 이 다니엘서의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으로 나오는 것은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심판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재판을 하려면 심판하는 법정이 있어야 하고 또 재판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심판의 기준, 그리고 법정, 재판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구비되고 준비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그림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소 그림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그림입니다. 성소 내부의 그림을 보시면 성소 내부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심판을 하시는 분 재판관, 재판장 하나님의 존재가 법궤우에 쉐키나라고 하는 형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관이 거기 계시고 법정은 어딘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철저하게 갖추어지고 구비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성소라고 하는 그 구조물 속에 대단히 깊고 오묘한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근본 원리가 이 성소 제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인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만들어진 성소는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중간에서 약간 위쪽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원형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말은 하늘의 원형이 있다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보면 사람들이 성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기를 쓰고 활동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성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고치고 재건했지만 다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훼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전의 본체이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후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의 몸을 사단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 관리를 또 우리의 이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지키도록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망가지면 정신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어디 몸이 아프고 치프퉁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기 오고 싶어도 아마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단으로부터 이 몸이 공격받지 않도록 자기의 건강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소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재림과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하여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The Son of God이지만 인자라고 할 때는 Son of Man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다니엘서 말고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다 보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표현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그 부분에서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는 겁니다. 계시 가운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 7장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그것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모습이 자주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네 가지 사상이 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이 자주 나왔습니까?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두 번째는 심판의 개념이 다니엘서 전반에 흐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심판이 진행되는 성소의 문제가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이 끝나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인자에 관한 말씀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것들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다니엘서 전반의 구조, 개요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부분입니다. 역사, 주로 바벨론과 관련된 역사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네, 7장부터 12장까지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관련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역사 부분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 2장에는 그 가장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출되는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이제 꿈의 결과로 그가 짐승처럼 이제 바뀌어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살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드디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바벨론의 그 종말의 역사가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의 잔치와 함께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다니엘이 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절로 28절까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로 보자면 아마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된 것이 바벨론 망한 것보다 더 먼저일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그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파트에 예언 부분이 나오죠. 다니엘의 두 번째 그 예언의 기별, 다니엘의 두 번째 예언의 기별이 첫째는 이제 사실 2장에서 약간 예언이 언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언 부분에 들어가면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아주 예언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니엘 7장에 언급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가면 다니엘 7장과 비슷한 예언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방향은 또 전혀 달라요. 왜 그런지 그건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양과 수염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지상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것이 이제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가면 또 한 번 다니엘이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11장 12장까지 연속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적 기별은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상세한 세상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여기 다 나옵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다니엘서의 구조를 볼 때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매 장마다 다니엘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각각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각 장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마침내 선이 승리하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지 각 장별로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실 때에도 이 평행적 구조, 성경의 이 평행적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공부를 잠깐 하셨는데 다니엘도 역시 그 전체 구조가 평행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선 집중적인 평행 구조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1장은 총론으로 별도로 띄어져 있고 다니엘서 2장의 역사 예언이 7장에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3장과 6장이 그렇게 대칭으로 대비되고 있어요. 다니엘 3장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짐승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하다 망하는 얘기, 다 이방 나라 왕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8장은 11장과 관련이 되고 9장은 10장과 관련된 것을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장에 맞춰져 있어요. 이 평행구조의 중심은 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차 대구적 구조로 봐도 또 7장이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교차, 이렇게 크로스, 이제 가로질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러서. 2장과 7장, 4장과 5장, 3장과 6장. 다시 7장과 12장, 9장과 10장, 8장과 11장.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7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평행법 구조로 분석했을 경우에 7장에서 그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럼 다니엘서 7장의 중심에는 뭐가 들었느냐? 7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 구조의 중심 부분에 뭐가 들었습니까? 7장이 있고 이 7장의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보좌의 개념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슬려 싸우는 대표적인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 어느 때에?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거슬려서 싸우게 될 사탄의 대표적인 세력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전술의 핵심이 뭔지 그 사단에 숨겨진 비밀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니엘서 7장에. 동시에 악의 세력이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강대해도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악의 세력은 영원히 파멸될 것을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별입니다.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겁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놓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20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이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연구를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하시게 되면 대단히 좋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달려들어 봐도 결국은 허망한 겁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을 펼치셔서 오늘 포로들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오늘 받으신 1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공부하셨듯이 이 유다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한 100여 년 전에 유다의 13번째 왕,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방 나라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 무기들, 성전의 기명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하고 이미 1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3년에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다시 확인하고요.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 포로 중에서 아주 특출한 뛰어난 청년들을 며칠 데리고 왕궁에 끌고 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근데 묘한 게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교육시켜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충돌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도표로 보면 중간에 1절과 2절은 이제 포로가 되는 잡혀가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왕의 충실한 신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도록 선택됐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왕궁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왕궁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요청대로 시험해 본 결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왕을 모시고 봉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네 부분을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합니다.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죠. 네. 그러나 조금 분석해 보면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잘 아시죠? 아주 선한 정치를 했던 아주 좋은 보기 드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이제 무깃도에서 전쟁 중에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왕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라는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이 그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유다 나라에 대하여 여호야김을 왕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기사가 열왕기하 23장 29절로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히스기야 이후의 왕의 역사를 보시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므낫세 다음에 아몬, 아몬 다음에 요시야, 요시야 다음에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야김이. 근데 여호야김 3년은, 여호야김이 왕된 지 3년 된 기간은 주전 606년부터 주전 605년에 걸쳐 있습니다. 가을부터 가을까지 1년에 걸쳐 있어서 그 여호야김 3년인데, 그래서 이 1차 침공 받은 것은 주전 605년으로 대개 역사학자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은 그 이름이 신, 느부라고 하는 신은 아들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갔을 때에는 아직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집트와 페니키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중에 이어서 유다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어간에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페니키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유다를 침공하는 그 어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급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이때에 이제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궁에서 거의 70년 이상을 삽니다. 참 긴 세월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 초기에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초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거의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바벨론의 역사를 다 경험한 후에 거의 인생의 말년에 다니엘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을 쭉 보시면 생소한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은 이름들이 있는데 역사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아멜 마르둑, 네르갈 사르우스르, 리바시 마르둑, 나보린더스 이런 왕들을 거쳐서 이제 벨사살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메대 파사의 연합권에 의해서 정복되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기물들과 기명들을 어디로 가져갔다고 했습니까? 시나르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렇게 나오죠. 이 시나리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함. 아버지를 아주 불경스럽게 대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있는 피부가 어떻습니까? 검죠? 이름과 관련이 좀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나 사탄의 세계 영웅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웅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0장 8절에 그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시날입니다. 시날 평지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이 세운 그 도시에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세우다가 물론 하나님의 재지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터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특정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보면 됩니다.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벨론 땅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었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의 그릇과 기구들을 그 자기의 신전 마르둑 신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갖다 둔 겁니다. 신의 묘에 이르러 해서 그 묘가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묘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로 신당 묘자입니다. 사당을 말하는 겁니다. 신에게 제사드리는 사당을 말하는 것이니까 마르둑 신을 섬기는 신전 그것을 신의 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하면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왜 하필이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 당시 유다는 주로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고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와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합니다. 세 가지 충고. 첫째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한 가지는 바벨론과 적대 관계로 있지 말고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호야김이 그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일을 자꾸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예레미야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4절 이게 지금 여호야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 여호야김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여호야김의 아비가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요시야가 아비였는데 이 아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형통했어요. 네 아비는 형통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자신의 영화 향락에 몰두하고 있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한 겁니다.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으면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기별을 무시하면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절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기별에 유념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 의미상으로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바벨론의 뜻은 뭡니까? 혼잡.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의 뜻은 뭡니까? 평화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혼잡이 평화를 삼켰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구와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상태가 살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그 결과로 시도한 것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혼잡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혼잡하고 복잡한 생활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기계는 편리한 게 많이 나오는데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고 또 좀 큰 집은 접시도 기계가 닦아주고 청소는 좀 괜찮게 사는 집은 파출부가 해주고 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데 이상하게 바빠요. 굉장히 사는 게 복잡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바벨론에 점령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부인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치의에게 전화했어요. 이 주치의는 그 부인을 잘 압니다. 늘 진단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도 잘 알아요.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너무 안 좋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모님, 장롱을 열어보세요. 아니, 아파 죽겠다는데 뭔 장롱을 열라고 합니까? 장롱 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엉망이죠. 빨리 병이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사모님, 주방에 좀 가보세요. 그릇들이 다 잘 씻어지고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는지. 사모님이 병이 나으려면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사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병들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사는 게. 그래서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좀 단순하게 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 인간관계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단순하게 살 때에 마음의 살렘, 평화가 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벨론이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도를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지도자가 배도하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옛날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고난당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실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정신이 잘못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밑에 백성들이 큰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게는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지도하고 다스립니다.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부모가 잘못되어 있으면 애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히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